80년대 그 어느쯤인가 그 화제가 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선불교의 그런 시선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 존재에 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이렇게 붙이면은, 붙여도, 흠이 없는 그런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 나서게 된 계기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과연 그 답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앞만 읽어도 그 사연을 속 시원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추정 가능한 여러 가지 정황에 더해서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서 우리가 그 사연을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사연을 먼저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고, 뒷부분은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럽 땅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목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 대륙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합니다.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전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고 무시아는 터키 서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는 서북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지역 안에서 중부에서 서부를 거쳐서 그 북서부로 가려고 했던 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거쳐 드로아에 이릅니다. 드로아는 터키 서남부로서 유럽으로 통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바로 맞은편, 그 건너편 마케도니아, 다시 말해서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사람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으로 확신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기로 작정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유감스럽게도 본문 말씀만으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그 길에서 전향을, 회심을 하게 된그 사건도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박해자에서 이 전도자로, 옹호자로 바뀌게 되는 그 계기를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자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실체를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 계기인 그 유럽 선교사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선교사로서 바울이 역할을 하게 된 이 결정적인 계기, 그것을 전하는, 그 사건을 전하는 이 이야기도 그게 과연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서가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바울 일행이 스스로 선교 여정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 계획을 뜻대로 이룰 수 없었다는 것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는 표현은 바울 일행의 그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려 이방인 지역 그 선교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일단 그 사실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인도를 받아 유럽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벌어진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빌립보에 이릅니다. 바울의 유럽 지역 첫 선교지인 빌립보는 본문이 전하는 대로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째 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적인 정보를, 역사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를 먼저 찾았다 하는 이야기는 바울의 초기 선교 활동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을 펼친 거점은 항상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이르러서도 똑같은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 있는 기도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에 번듯한 유대인 회당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다는 것은 소수의 무리이지만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임이 왜 하필 강가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강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정결례를 치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강가의 기도처에서 바울은 모여든 여자들을 만납니다. 남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자들만 만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통상 유대인들의 모임은 남자가 10명 정도 모여야 정식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관념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성서가 그런 그 여성 차별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거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정도였으니 남자들이 없으면 정식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가의 기도처의 모임은 정식 예배가 아니라 그저 여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정도의 모임이었, 당시 관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조직교회가 아니고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도 아주 미미한. 뭐 그런 교회를 기도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사실 성서 신약의 관념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 그게 교회가 아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당시 유대교적 관념에서 엄격하게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서 처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존재도 흥미롭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서신서의 신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되 유대교와 그 공동체에 우호적이고 또한 함께 협력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통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사회적 신분상으로 되게 낮은 계층에 속합니다. 어디에도 자기를 보호받을 수 없었던, 어느 소속이 없었던 이런 사람들이 가장 탄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 공동체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은 대개 그 사회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아,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선한 뜻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협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조건에 있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두아디라 출신으로 자색 옷감 장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는 터키 지역의 도시로서 아마 이 루디아라는 이름도 개인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그 지역 이름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아디아라가 포함된 루디아 지역 출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자색 옷, 이 옷은 비단 옷입니다. 비단 장사죠. 왕서방이 아니고 루디아 여사입니다. 황제를 비롯한 유력한 귀족들이 즐겨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루디아 여인의 고객들은 유력 계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자주 색옷감 장수였다 하는 것은 그의 재력과 신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의 유럽 선교에 처음 열매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 묵게 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개별 정보는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에 의한 유럽 지역에서의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의 선교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이 여인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대략 재구성해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살펴본 것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확인하지만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증언이 의도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바울이 순전히 임의대로 선교활동을 펼친 게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노력이 다 허사였다.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예정하고 계획한 그 범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식 범위, 경험하고 인식해 예상했던 그 범위를 벗어난 그걸 뛰어넘는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의미를 봤을 때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을 제삼 캐물어야 할 뭐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계속 묻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이 바울 자신에게는 어떤 경험으로 다가왔을까 하는 것을 헤아려 보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암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산다고 하지만 항상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납득 가능한 경험 세계 차원에서 그 사건의 실체를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보다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또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얘기했지만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그 인간적인 경험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단서 가운데 하나가 바울의 선교 활동이 언제나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독립된 어떤 실체로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향 이후에 이미 이방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볼 것 같으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별로 한 게 없다 이렇게 그런 인상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는 어디입니까?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미 그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 터키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미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를 상당히 많이 거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은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오늘날 그 터키 지역에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기에 확실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 역시 예루살렘과는 떨어진 이방인 지역이지만 주요 도시 거점마다 유대인 공동체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공동체들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기에 펼치기에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한 것처럼 바울은 유럽 지역에 가서까지도 유대인이 있는 것을 찾았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탄탄한 그 지역을 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그 계획이 계속 방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을 일러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전하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낯선 땅으로 바울을 인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을 방해한 결정적인 요인, 그 과연 무엇일까요? 선교여행길 자체가 험난했던 그 사정이거나 어떤 천재의 지변이었을까요? 그런 요인이 바울의 계획을 방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수없이 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부단히 선교여행을 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이유는 역시 유대인 회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세력의 존재, 소위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 바울의 낯선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들, 그들의 존재가 보다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그렇게 처절하게 싸웠는데 그것이 방해 요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 일행은 그 때문에 수없이 위협을 겪었습니다. 유럽 지역인 빌립보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도 그런 반대에 부딪혀 공격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며칠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그 미약한 지역에서도 그럴 정도였으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더 강고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반발은 훨씬 더 강력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발도 내딛지 못하게 할 만큼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활동을 펼친 바울의 그 선교활동에 처해 있는 양극단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동시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 양극의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이방인 지역 출신으로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더욱 유리한 이점을 활용해서 선교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바울은 그런 현실적인 난관 때문에 전적으로 낯선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했을 때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낯선 땅이 시야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환상을 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을 아주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간절한 요청의 소리입니다. 목소리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야말로 전인 미답의 길을 걷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철저하게 이방 문화가 지배하는 도시, 유대인 공동체도 미약하여 어디 의존하려 해도 여의치 않은 도시, 전적으로 낯선 땅에 바울은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에서 거기에서도 호응하는 사람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반대자로 돌아설지언정 그래도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맑기라도 알아듣습니다. 결국은 반대자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그의 맑기를 알아듣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방 세계에서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낯선 미지의 땅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서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에게서 그 낯선 땅에서의 놀라운 경험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바울의 활동 기간 내내 커다란 용기의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미지의 땅에 나서는 두려움이 앞섰을 텐데 그 놀라운 경험으로 바울은 용기를 얻고 기대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낯선 미지의 땅에서 거두게 될 열매, 바로 장차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그 먼 여정, 그 장도의 첫 번째 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미지의 세계에 자신을 내맡겼을 때 누리게 되는 신비한 은총, 바로 그 은총을 누리게 되는 출발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쪽으로 간 까닭, 그것은 이미 주어진 세계를 떠나 미지의 낯선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대. 다시 말해서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요구에 응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는 것이요, 세계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기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계와 통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의미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뭐 긴 시간 할애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은 일제 저항하여 독립을 이루고자 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인 것은 틀림없지만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쟁취라고 하는 그 목표로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 곧 민중 자신이라는 것을 표방한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줄여 말하면 국권회복운동이자 동시에 민권쟁취운동이었습니다. 만천하의 독립을 선포한 계기이자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출발점, 원년이 되는 그 사건, 그 계기였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건은 모든 나라와 민중들이 이루어야 할 보편적인 정의와 평화의 숭고한 이념을 만천하에 표방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쾌거였습니다. 낡은 시대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마다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낡은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저마다의 진정한 자유를 구가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그 의미를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얘기 못합니다만 이 숭고한 행렬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로 받아들이고 헌신하였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 거사를 앞두고 머뭇거리는 교회 지도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없는 놈이 어떻게 천당에 가? 이 백성이 모두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에서 내려다보면서 거기 앉아있을 수 있어? 하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일제 재판정에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는 이 존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우리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적의 칼에 쓰러질 지언정 부자유, 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이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의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자기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는 일본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그리스도인은 3.1운동에서 헌신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2천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인구 가운데 200여만 명이 참여한 이 사건, 그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던가 하는 것은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금방 확인이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1.5%입니다. 20여만이 될까 말까 하는 뭐 그런 안팎.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몇 명인가요? 16인이 기독교인입니다. 전체 피검자, 붙잡혀서 구속된 사람의 17.6%가 기독교인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압도적입니다. 65.5%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경우 244명으로 목사를 들고 또 한 얘기입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두 배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어간에 지역에 지방에 할 때 이번 지방에는 감옥에서 해야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도자들이 투옥이 됐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받은 피해 또한 엄청났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시 교회가 가진 그 가시적 조건 어떤 물리적 조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당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가 그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숱한 열매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은총이었다는 것. 그래서 신뢰를 받고 사람들의 희망으로 이렇게 각인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입학과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과정을 마치고 또 다른 과정에 진입하는 것은 낯선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더욱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정말 물설고 낯설은 세계로 떠나는 젊은이들도 있지요. 이미 떠난 젊은이도 있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낯선 세계를 경험하며 더욱더 높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세계를 더욱 확장해서 그리고 정말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물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그야말로 높은 뜻을 이루어가는 인재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 그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뿐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저마다 품은 그 높은 뜻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